이 성경에는 한마디로 기록된 아주 확실한 진리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진리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연구해서 결론에 내려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 말씀으로, 한 프레이즈로 딱 때려서 말씀하신 진리가 참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 없이 아주 확실한 한 진리의 프레이즈가, 간단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 그랬습니까?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과 26절 사이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가지 프레이즈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첫 번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피 흘려야 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입장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대속하신 사실을 상징하는 이야기죠.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성소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여기 제 히브리서 8장과 9장과 10장은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더 나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하늘 참 장막에 들어가신 더 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성소 제도에 있어서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만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 물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주의 계명을 범했으면 그 주의 계명을 어기고 깨뜨리고 죄를 범한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어긴 자를 그냥 놔두면 그 한 가지 실예가 되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의 법의 고귀함과 절대적인 그 원칙과 중요성이 흐려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과 천사들이 오, 하나님의 법칙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주의 법칙이 뭐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구나. 좀 어겨도 괜찮네. 하나의 상징이구나 라고 이해될 것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는 것은 온 우주의 파괴 시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반드시 그 대신 피를 흘려주는 죄가 없는 어떤 분이,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만드시고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그 죄값을 대속해 주시는 일이 있어야지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물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가져오는 것이죠. 메시아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성소 제도에 있어서 피를 흘린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하게 되는 경험이 없이 우리 양심 속에서 죄책감과 그 죄 자체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의 대속의 기초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가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슬퍼하는 경험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내가 양을 직접 죽이고 내가 양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그 피를 흘리는 경험이 나의 경험화되기 전까지는 죄의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가져와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뭐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숫송아지 같은 그런 동물들이 피 흘려 죽는 것을 보시기 기뻐하실까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인간들도 동물들이 죽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죽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느끼시겠습니까? 특별히 사람들이 그 이제 목을 따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 양을 데려간 죄인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품 속에서 조그만 단돌 꺼내서 그 양의 목을 따는 것입니다. 이쪽 귀에서 이쪽 귀까지 쭉 목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즐거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이 동물의 죽음을 보시면서도 마음이 아프시고 또한 좋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그 수백만 수천만 마리 되는 양들과 그 짐승들이 죽었지 않겠습니까? 성소 봉사 제도를 통해서 그 많은 짐승이 죽을 때 주님께서 그 양들을 죽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심으로 그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형식적으로만 가득 찬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그 양의 목을 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까 하는 그런 소원에서 양을 잡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양을 따고 목을 딸 때 그때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을까? 그 양이 죽으면서 눈을 크게 뜨면서 마치 입을 딱 벌리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죽이십니까? 하는 그런 항의한 듯이 놀라서 양이 푹 떨면서 피를 흘리며 죽는 모습을 볼 때 이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속의 의미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마음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나의 용서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다른 죄 없는 자가 돌아가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 말은 피 흘리는 그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했다고 느끼는 순간에 또 내가 그 일을 자행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때 마음이 아파서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생길 때야 드디어 양심을 더럽히고 있는 죄책감과 그 죄 자체가 마음속에서 녹아나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양들과 짐승을 그렇게 죽임당하도록 내어주신 이유는 그렇게 완악한 인간의 마음이 그 장면을 보면서 좀 깨어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들과 염소를 그렇게 많이 죽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집 뒤뜰에 양들 많이 있어. 나 부자인데 뭐. 염소도 많이 있고. 내가 또 죄 지으면 또 한 마리 끌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피 흘리는 일을 형식화시킨 백성들을 우리가 버림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놀라운 성소 봉사 제도를 계속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이해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들 가슴과 마음속에 가져갈 수 있는 피를 흘리는 그 경험으로 자기들 가슴속에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도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해 죽어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회 안에서 우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피를 흘리는 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가져가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소가 타락할 때 마치 양을 가져가서 제사하는 그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양은 이미 양이 죽는 그 대가로 내 구원이 마련되었지만은 그 피 흘리는 일이 내 가슴 속에 있기 전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수백 번 돌아가셨을지라도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이유가,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신 그 피를 흘리시게 하신 그 이유가 내 죄라고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 속에서 내가 예수를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경험을 내 가슴 속에 하지 못하면 죄에 대한 슬픔이 있기 전까지는 죄의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중보사업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업은 각각 개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 죽음과 피를 흘린 사실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슬픔을 갖게 하는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사업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연연하면서 지금 현재 하늘 지성소에서 아니면 또 성소에서 봉사하셨고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현재 주소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꼭 그랬습니다. 양만 끌고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소 정결을 두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봉사 기간 초기에 한 번 하셨고 후기 끝 무렵에 한 번 하셨습니다. 두 번 성소 정결을 하실 때 그거 왜 하셨습니까? 성소 정결케 할 때 여러분 많이 보세요. 성소 정결케 하는 일은 복음을 정결케 하신 것이에요. 복음 사업을. 그들은 복음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소에 바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해서 성전 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것으로 해서 양과 염소를 꼭 가져오게 했습니다. 물론 가져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가져올 때 그 양과 염소를 바친 그 제물 자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양을 가져올 때 자기 집에서부터 그렇게 멀리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성스럽게 자기가 고른 양을,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와야 돼. 안고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성전뜰에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 사고 파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이제 짰습니다. 짜고서 한 몇 명이 오면 한 마리 양을 죽여서 피를 몇 명 대신해서 다 제사를 다 드려주고 나머지 양은 가져온 걸 전부 다 뒤로 빼놓으면서 다 팔았어요. 장사들과 제사장들 다 짜고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바쳤던 양을 또 되팔고 이렇게 한 엄청난 그런 사기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전 떨어지는 딸랑딸랑 하는 소리와 양들을 사고 파는 소리와, 여러분, 양들을 사고 파는 소리가 전부 다 가짜 복음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참으로 더럽혀지고 시끄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의분을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문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항상 온유하고 항상 점잖고,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 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시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무 이유 없어 여러분의 두 살짜리 어린아이 갖다 뺨을 캬 때리고서 지나갑니다. 아이가 쓰러져서 막 웁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니까 절대 조심해야지. 아, 괜찮다, 얘야. 조심, 울지 말아라. 참자. 아마 그렇게 할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때 생기는 것이 의분입니다. 그건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진노하심이 있어요. 그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종류의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의 귀한 이 우주 정부가 찬탈당한다. 자기의 귀한 자기의 생명 같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구원한 자기의 귀한 자녀들을 마귀가 찬탈하거나 악인이 그들을 함부로 사용할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의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그 제사장들 볼 때 예수님께서 의분하셔서 채찍을 손에 들고 채찍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죠. 채찍을 가지고 서셔서 그들 전부 내쫓고 상들을 뒤엎고 전부 나가라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요 절들 가운데 있는 또 두 가지 또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 참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것은 중보를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중보가 둘 다 손을 잡고 이 말씀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참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세상 끝에 하는 말은 세상 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세상 끝에 나타나시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거는 그들이 말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역사가 쭉 흘러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 끝 아니에요, 지금. 요 흘러내려온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 현재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시대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세상 끝은 지금이지만은 천년 전 사람들에게 세상 끝은 천년 전이었어요. 또한 2000년 전 사람들의 세상 끝은 2000년 전 그 시대가 세상 끝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뜻의 의미예요. 원어를 따져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부터는 구원을 마련하시고 구속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각 개인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효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들을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 사업이고 그것이 구속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구원이 마련되고 준비되었으며 예수님의 중보사업을 통해서 드디어 각 개개인들이 그 효험을 받아서 이젠 하나님과 화목되어 주님의 구속과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엉터리 복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복음 속에서 마치 유대인들이 양을 가지고 가면 그 양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오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아무리 양을 수만 마리 가져갔을지라도 그 양을 목을 따고 죽이면서 죄 없는 양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사실을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느낄 때 드디어 구원이 그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이라 그것을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속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인데 죄가 계속 진행되는 한, 또한 마귀의 고소가 계속되는 한 중보자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아무리 우리가 한 번으로 이겼다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고소가 들어오는 한 우린 변호사를 사야 돼요. 이건 변호사가 없이는 법정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고소가 계속 있는 한, 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 변호사가,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이 끝났다라는 의미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언제? 항상.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틴데일 씨가 말이죠. 제일 처음에 그 세프추어딘트, 그러니까 그 헬라 성경이죠. 70인 번역. 그 헬라 성경에서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처음에 히브리 성경이 있다가 그게 헬라 성경으로 번역되었죠. 그게 70인역입니다. 그 헬라 성경에서 번역된 것이 영어 성경이죠. 근데 그 영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제일 처음에 번역, 이 킹 제임 성경이 있기도 이전에 제일 처음 그 앵글로 색슨, 그 옛날 초기 그 영어, 그런 초기 영어로 번역된 틴델 성경 번역을 할 때 그 틴델 씨가 이 성경의 구속,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되는 것, 그 구속에 대한 그 단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구속이라는 영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그 언어가 영어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합성어가 우리가 말하는 구속인데 그 구속을 영어로 atonement라고 합니다. 그 atonement는 영어 세 글자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 합성어입니다. At one.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화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 십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된 마음의 그 반역적인 마음과 죄를 붙잡고 있는 마음을 녹여서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at one moment,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게 화목입니다. 그게 atonement입니다. 그래서 at one moment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의미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것이 구속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어렵게 말할 필요 없이 이것만 이해해도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한 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한 자는 계명을 범하지 않는 자예요. 연약하여 실수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 가운데 반역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계획하는, 죄를 도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이해할 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된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복음 사업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해 있는지 있지 않는지 그건 자기는 아는, 자기 양심은 아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자기는 아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런 막힌 것이 없는지. 네? 영어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Nothing between me and my Savior. Nothing between me and my Savior. 나와 내 구주 사이에 아무것도 없네. 나와 내 구주 사이에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화목된 자는 자기 양심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고 있는지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말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중보사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있는 우상과 죄와 내가 회개치 않고 버리지 않은 죄악들이 끼어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증인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 예수를 믿습니다. 찬송을 부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됨이 없이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울의 아픈 얘기들입니다. 그 말씀 많이 당신의 편지서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때는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반역의 마음을 녹여내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육신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교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마련하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사업은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받아보시고 승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세요. 간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강요해서 하늘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강요해서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구할 때, 그래서 중보자예요. 여러분, 중보에 하는 기도는 대제사장은 말이죠. 반드시 보면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뭘 들고 있어요? 향로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 향로 속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면 그 향로 속에 무엇을 그 안에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중보자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부터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용서받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모저모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책, 저런 테이프, 저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셔서 이모저모로 죄인들을 이리로 옮겨보고 저리로 옮겨보고 이런 입장에 가게 하고 주님께서 계속 역사에서 그 양을 몰아서 꼭 그가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오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다가 그 죄인의 입에서 입이 열려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얼른 그 기도를 받아서 그 죄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계속 베푸셔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더 강력하게 해주고 또한 마음에 감동을 끼쳐주고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증오심을 갖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 베풀어서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 직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중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된 자로서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젠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즐거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용서의 기쁨이 없인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화목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그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즉 십자가의 역사를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술 주정뱅이를 보는 것보다 마약 중독자를 보는 것보다 그들이 마귀의 좋은 증인 되는 것보다 교회에서 멋진 옷을 입고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생애와 그들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죄를 정리한 경험이 없고 죄를 포기한 경험이 없고 우상을 가지고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아니한 죄인들이 교회에 있으면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논리가 옳다고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된다고 말입니다. 주정뱅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서도 화목된 것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강력한 마귀의 증인은 없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마귀는 현재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업을 효용이 없게 만들고 구속의 역사를 아무런 효용이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그것은 구원을 얻었다고 믿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경험이 없는 그런 입장에 서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이건 다 아주 기본적으로 다 아는 얘기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딨냐면 알지만 그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 얻기보다 얻은 구원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죠. 그렇죠?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대속죄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대속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생애에서 죄가 계속되기만 하면 누가 승리합니까? 마귀가 승리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계속 중보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속죄의 역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시냐 하면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죄가 끝났다. 죄가 계속되는 것이 끝났으며 하나님과 분리됐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다시 완전히 화목됐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날이 대속죄예요. 그 심판이에요. 심판, 기록책을 펴서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마귀 앞에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그렇게 화목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인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산 증인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대속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레위기서 16장 30절과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에, 이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죠.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주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속죄일을 큰 안식일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너희가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케 될 것이라.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옥에서 지우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어서 죄에 대한 반역의 정신이 그들 생애와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없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마귀 앞에 딱 증명해 보이신 다음에 그것을 다 정결케 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큰 안식이 있어요. 큰 쉼이 있어요. 죄의 노예에서의 쉼도 쉼이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는 큰 주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서 쉬는 큰 안식이 있어요. 큰 쉼이 있어요. 큰 안식이라 말했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는데 이 말씀에 대한 고 어휘를 갖다가 뒤에 어디에서 쓰고 있는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에 세 번째 천사가 내려와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치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의 효험을 받지 못해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는 개인적인 가슴에서 불어나는 그런 용서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겐 밤낮 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는 마귀의 표예요. 마귀의 증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죄가 그들 속에서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마귀의 증인이야. 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업으로 인간을 구속하는데 효험이 없다는 것이 마귀의 말이 증명되는 사람이 그들의 생애예요. 그들 속에 밤낮 쉼이 없어요. 그것이 11절인데 12절에 붙여서 설명하기를 성도들의 여기 있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의 믿음과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 품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 속엔 큰 안식이 있어요. 죄로부터의 쉼이 있어요.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쉬는 것이에요. 큰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같이 설명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점점 점진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하기 때문에 아주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처음엔 적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마음과 피로 죄사함 받는 경험이 점점 커질수록 이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 마음의 경험이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죄나 마귀의 역사가 내 속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 전혀 없게 하나님을 아는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믿음의 의의 경험이 점점 커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크게 더 화목되어 나가는 경험을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사실 우리 조금 더 이제부터 제가 예증을 좀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냐 말입니다. 무엇이?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보상 심리가요? 아닙니다. 두려워서 드리는 순종은 그 동기가 이기적입니다.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심판도 없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심판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 그러면 뭐 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엔 엄마 아빠의 회초리 때문에 순종하던 어린아이가 점점 장성하면서 나중에 눈물이 글썽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교육시켜 준 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것이 의롭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장성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운 이야기지만 한번 좀 해보십시다. 결혼하는 신부가요? 신부가 왜 결혼을 합니까? 아마 이렇게 설문지를 돌릴 때 신부들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좀 가정해보십시다. 내가 그 쇼핑 윈도우에 있는 그 예쁜 신부 옷을 입고 싶어서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좀 정신 나간 신부 아니겠습니까? 좀 덜 떨어진 신부라고 느껴지겠죠? 아이고 좀 행복하긴 틀렸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니면 예, 그 내 친구 결혼식에 가니까 큰 웨딩 케이크 그거 한번 잘라서 큰 맛있는 케이크 한번 막 먹고 싶어서 그렇게 답변했다면 어떻습니까? 한번 잘 들으시죠. 아이고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예정을 드십니까? 사실이 그래요. 근데 우리 생활 가운데 그래요. 하늘이 그리워서 새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기 위해서 큰 기업을 얻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쁜 옷을 입고 한번 말취해보기 위해서 또 그 웨딩 케이크를 잘라서 그 맛있는 케이크를 좀 맛 좀 보기 위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결혼식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플라워 걸. 예? 꽃 뿌리며 들어가는 조그만 어린아이. 그런 동기로 가요. 나 싫어 엄마. 아 너 가면 괜찮아. 그 웨딩 케이크 입고 있지. 너 그거 두 개 줄게. 참 맛있다. 어 그래 저거 꼭 두 개 줄 거지. 그래 두 개 줄게. 너 그리고 널 위해서 예쁜 옷 만들어줄게. 신부 옷처럼 예쁜 옷 만들어줄게. 정말이야 엄마? 나 싫은데. 거기에 꽃도 달아줄게. 정말이야? 그래. 그래서 가는 겁니다. 꽃을 뿌리며. 어 결혼식에 참석해서 웨딩 마치를 해요. 그러나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또 어떤 신부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와 선물을 갖고 싶어서. 이런 사람은 신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적에 하는 이야기죠. 왜 결혼합니까? 신랑을 사랑하니까. 그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가 세상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싶으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게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복음과 복음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잘못 곡해 되어 있는지 이렇게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동기에서 따르고 있으며 또한 보상의 심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경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다리를 지지 끌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된 동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헌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더 이상 사는 것이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 위해 사는 것이에요. 거기에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고 희생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의의 행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들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의뢰주신 충동을 그저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옳은 행위로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화목을 이루고 구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at one moment예요. 한 군데 만나 모여서 하나 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조금씩 눈을 떠서 이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투쟁의 승리는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덮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구태여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에요 오기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요. 저기 수백만 명, 5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중세계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오기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당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순교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잘못된 품성을 가지고 오기로 순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이 스데반 그 경험을 읽을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을까? 물론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하는 그런 표현도 되지만은 여러분 천사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억지로 함이나 아니면 두려움에서 하는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천사의 마음속엔 말이죠. 어떤 보상 심리나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억지로 하거나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게 전혀 없는 것이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화목된 마음이 100%예요. 완전히 하는 것 화목되어서 여러분 사랑에는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 이렇게 해줘 이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 그것까지도 없어져야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 이 사랑 가운데서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가페, 그 다음에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이 세 가지 사랑이에요. 아가페가 조건은 사랑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냥.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그 아가페의 사랑에 있는 천사의 품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했기 때문에 와, 얼굴이 천사의 것처럼 빛났어요. 그게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그런 빛나는 얼굴 가지고 앞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이 막 돌에 그냥 진 얘기인 거죠. 그냥 뭐 바울이요 좀 조심하셔. 내가 요 돌은 좀 아플 겁니다. 요건 아까 건 좀 작았는데 요건 좀 빼줄 거니까 좀 조심하셔. 눈 좀 질끈 감으셔.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이를 갈면서 야수 좀 달려들어서 그냥 사정없이 막 진 이기는 거죠. 이렇게 돌로 칠 때. 그것도 가장 아프게 생긴 큰 돌만 이렇게 골라가서 했겠죠. 그때 정말 피투성이 돼서 쓰러진 그 사도바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죽은 줄 알고 끌고 가서 장사 지내려고 이 오픈 캐스켓도 못 하겠죠. 그럴 때, 그렇죠? 예, 장사 지내려고 이제 땅을 파고서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털털 털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건 부활의 경험이요. 이건 기적의 경험이요. 그때 거기에 서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참 기가 막히니까 자, 이제는 당신 쉴 때도 됐어. 당신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매를 맞고 파선 당하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뒤에 채찍을 맞고 이젠 돌에까지 맞아 죽임 당할 것 같은 그런 경험까지 하고 이젠 좀 쉴 때가 되었어. 이젠 저기 지중해 변에 우리가 연금을 헌금을 좀 걸어서 줄 테니까 저기 지중해 안에 가서 조금만 오두막집 별장 좀 짓고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좀 편하게 쉬시오. 좀 백개신 좀 하시고 좀 은퇴하시오. 그 사도 바울이 겉옷을 다시 걸쳐 입고 또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딜 가십니까? 내가 복음 전하러 가니 어디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가지 어디 갑니까? 가기는 내가 말씀 전하러 가야지. 이제 좀 쉴 때가 됐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그것도 가세요. 이게 복음의 경험이고 이런 마음의 경험을 가지면은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따지는 게 맞느냐 무슨 계명 순종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뭐 내가 이거 전부 다 바치라 그러느냐 이런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색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윈 형제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운, 구루문자인데 원래 이 한문으로 중국 이름은 리우 찌닝 목사인데 이 윈 형제라고 이제 별명인데 이 사람은 1980년대 중국의 지하교회 운동에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책을 좀 얻어가지고 좀 쭉 읽어보니까 이 삼자교회 오픈철치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싫다고 반대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분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몰래 숨어 다니는 사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그저 지도자들한테도 막 가서 항변하고 막 이런 아주 대담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핍박을 당한 사람인데 제가 이 책을 좀 보니까 핍박을 당해도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당했는데 1980년대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말이죠. 이 인분과 소변이 가득 있는 곳에 막 기어가게 하고 죄수들이 다 모여서 그들 위에 막 오줌을 갈기게 하고 맞고 전기봉을 입에 대가지고 까무라치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다리를 매질에 다리를 진 이겨버리고 나중에 이 바늘로 막 그 대바늘로 이 손톱 밑에를 갖다 찔러 이렇게 그 고문이 그 고통이 제일 힘든 고통이었대.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이 감옥에서. 근데 제가 그 고문이 74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이건 기적이 74일 동안 지금 이제 도망 나와서 지금 이제 캐나다에 있는데 전 그 사람의 이런 경험담도 참 가슴이 아리고 가슴 아프고 감동적이었지만 그것보다 제 마음을 가장 감동시킨 장면이 이것이에요. 그가 4년 동안 그 모진 이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감옥에서 당하고서 나와서 이제 그 집으로 가는데 감옥에서 지금 보내줬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데 가면서 밤에 자정이 지났는데 집이 저 앞에 보여요. 집을 보는데 그 앞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이 보였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순간을 음미해 보았다. 꿈만 같았다. 지난 4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몸서리치는 고문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재판관 앞으로 법정으로 끌려다녔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주리고 목말랐고 탈진으로 혼절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께서는 한 번도 나를 버리거나 저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내게 좋겠으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감옥에서 고난을 겪지 않았다. 그렇다. 이 대목이 제 마음에 잘 감동을 주었어요. 그렇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참으로 그분의 임재하심과 기쁨과 평강을 매일같이 생생하게 체험했다.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는다. 고난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밀한 현존을 현재 존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뒤에 또한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이 가정교회, 지하교회 사역자들을 교육시킬 때 그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돈도 없이 집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저희는 굶주리거나 얻어맞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 번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업에 목회하는 일에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조금 등한시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회개하는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동역자들도 내게 집에 머무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권고 역시 귀담아 듣지 않았다.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 이것이 내가 실패한 근본 원인이었다. 지치고 혹사당한 나의 마음은 뒷걸음질까지 쳤다. 사역이 목회 사업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우선시 되었다. 물론 나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원하는 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과 타당성에 젖은 행동이었다. 나는 주님과 아내와 동역자들에게 불순종하고 무례를 범했기에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주님은 사역으로 탈진해 있는 나를 보시고 당분간 철장에 들어가 당신의 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내면의 영적 생활을 가다듬도록 은혜를 배려해 주신 것이었다. 나는 주의 종들에게 내가 범했던 것과 같은 오류에 빠져들지 않도록 언제나 마음을 낮추어 조심하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주 하나님은 질투를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 영혼들의 연인이시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분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주의 종들이 탈진 상태에 있다면 즉시 멈춰야 된다. 쉬어야 한다. 그들의 램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분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해라, 이만큼 희생해라, 이것을 다할라, 이렇게 굴복해라, 그렇게 요청하실 때 우리가 어느 만큼 합니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안식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화목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신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저희를 아버지와 화목해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속에 선함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이 우리 각 개인들에게 효험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손에 있는 향로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것이라도 아무런 싫어함이 없이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및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